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나? 죄 없으신 분이 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야 됐나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속에서 그대로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에 대해서 예수님 이해하고 계셨고요. 같은 마음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다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분이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셨다예요. 죽음은 죄의 값입니다. 죄의 삭시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물론 죄를 짐으로써 그 정녕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뭐 부도덕하거나 무슨 악한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명의 법칙이고 생명의 법칙을 떠나면 누구든지 죽는다. 이것은 또 생명의 법칙에 이렇게 가치 있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사는 데에 호흡을 하고요. 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고 깹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호흡을 들이마시기도 하지만 뱉기도 하고요. 먹음으로써 마심으로써 우리의 육체는 유지도 되지만 거기에 배설도 하고 그리고 또 자고 깨면서 그것이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것을 계속하면서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법을 어기면 살 수가 없다. 이것도 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혼도 있고 영도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지요. 왜 모르냐면은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그냥 죄의 종으로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과 떠난 죽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계라는 건 그냥 무조건 신비한 거고 우리가 영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그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분별하지를 못해요. 영계는 물론 사탄도 영이고 천사들도 영이지만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계가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처럼 똑같이 그냥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떡해요? 영물에게 우리가 속아가지고요. 우리가 그냥 속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비춤 받고 가르침 받으면 우리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그 교통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성경은 육이라고 얘기해요. 그 육은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성을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본능같이 우리의 아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자연인이 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다 갖고 태어났어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태어나셨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브라함이든지 다니엘이든지 요셉이든지 또 모세나 그리고 욥이나 너와 나,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결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리질 않으셨어요. 그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을 그 당시에도 금방 나타납니다. 범죄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졌고 서로가 부끄러워졌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두 부부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한 몸으로 살던 그 부부가 서로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는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아담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성경에 그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인생을 찾는 가장 처음에 그 목소리예요. 죄인을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정작 부르면 숨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할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떡할까? 목사로 부르시면 어떡할까? 무슨 사역자로 부르시면 어떡할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떡할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기쁨으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에 그분이 응해주시기를 원하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따르리이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멀리 완전히 끊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그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거기에 더불어 함께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간 것은 모든 인류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됐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거예요. 내 죄만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용서 안 받았나? 용서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요. 그 용서받은 기쁨과 용서받은 은혜 안에 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뿐이지.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 다 죽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죗값을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그냥 장사 되심으로 끝났다면 그냥 우리는 뭐예요? 다 죗값을 치뤘다로 끝나요. 그런데 죗값을 치루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죄 없으신 분이 그대로 사망 권세 속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죠. 근데 그 구원이 또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죄사함이 있지만,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제 죄와 관계 없는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수 있게 됐다. 새로운 사람이 새 삶을 살수 있게 됐다가 구원의 또 하나의 면이에요. 그러니까 두개다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게 전제 조건이고요. 모든 죄가 용서받아야, 모든 죄가 씻겨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를 가질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부활절인데요. 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지금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십자가였고 거기에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다못 박아졌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것도 어렵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믿는 것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믿지만 그 아무렇지도 않게 믿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냥 의심도 안 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누누이 사흘 만에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말씀이 있어도 사실 그들은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후에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못 박히기까지는 조롱하는 사람, 우는 사람, 방관하는 사람, 뭐또 죽이라고 소리친 사람은 여러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운명하신 그 숨을 거두신 예수님을 그 니고데모하고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데려다가 향유를 부어서 몸을 닦아주고 그리고 자기가 사놓은 새 무덤에 집어넣지요. 그리고 여자들이 또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이제 안식일 후 첫날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냥 다 숨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당시에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다음에 그냥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자기들의 습관대로 그냥 들어갔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 예수님을 부활하기를 기다린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죽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 여자들도.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리라 생각은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러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들을 비춤받습니다. 우리들도 성경에 써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알고 다 있는데, 들었는데, 그러나 정말 믿음하고 화합하지를 않아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하신다를 기대하지 못하는 거참 많습니다. 뭘 기대하지 못하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으셔서 살아 역사하신다를 기대하지 못하는 거.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나를 벌거숭이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신다를 우리가 못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물론 먼저 그 아침에 안식일 그 후에 첫날 아침에 예수님에게 그 향유 발라주고 하려고 했던 그 여자들이 제일 먼저 만나지요. 그 여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갔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갔더니 무덤이 비었지요. 그런데 그 후도 예수님이 먼저 그 제자들을 찾아 만나 주십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든지 넣고 해주십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은 내가 뭔가 어렵고, 내가 뭔가 모자라서 도와주세요.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러한 삶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누군가가 필요할 때만, 어려울 때만 나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해서 도와주고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일방적으로 자꾸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이 빤히 보일 때 우리가 사실 참 슬프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빤히 아세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도 그 사랑이 얼마만한 사랑인지 금방 아세요. 우리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아주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실 거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너희들의 성실은 아침 이슬 같다. 우리의 마음의 그 정함이 아침 이슬 같은 거예요. 햇빛이 나면은 그냥 없어지는 안개 같아요. 우리도 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란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변덕스럽고 참 신용이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감정이요, 우리들의 정함입니다. 우리는 집착할 수 있고 고집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찾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이에요. 평강이 있을지도다. 근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봤으니까 봤죠. 육안으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믿었지. 도마는 그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못 박힌 그 손바닥을 내가 봐야지만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도마에게도 또 나타나 주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거 복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보지 않고 믿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믿으면 또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보지 않고 믿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자꾸 나타나주시고, 자꾸 말씀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역사해주셔서 그렇지. 정말 우리의 그 믿음에 있어서는 그게 다 은혜고,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우리의 공로 되거나 우리의 자랑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내 믿음이 하나의 깃대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경계해야 될, 아주 우리가 그 쳐서 우리에게서 버려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고, 참소를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하고 마음대로 교제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연합해서 살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누리도록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춤추며 나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우리에게 지키라 하시고 믿음의 선나안 있나 너희들을 음미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붙들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 지키고 우리가 스스로 짐지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깃발 삼아서 살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내 의가 있고 내 믿음이 나의 공로가 돼 있고 내가 은혜에서 떨어졌나 예수님에게서 떨어졌나 점검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이 참 존경할 만한 것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고 베드로를 그들이 돌던지지 않았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한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돌던지지 않고 제자들이 참 그 정죄하지 않은 거 참 훌륭하죠.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그냥 한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지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다시 또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꼭 목자 일은 양 같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딜 가야 될지 모르면 내가 지금 뭐예요? 목자를 잃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전서 보면은 우리가 다양 같아서 다 제가 할 길로 그냥 지 가고 싶은 대로 갔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참 목자 되시는 분에게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참 목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참 목자를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참 목자를 찾은 것이 찾아주신 것이죠.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주신 거예요. 지금 길 잃은 양을 찾아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그 다시 바닷가로 나가가지고 다시 어부로 돌아가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십니다. 우리 14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그 다음에 도마 있을 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뭐를 하냐? 옛 것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하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방식 같은 거는 우리가 그냥 옛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 뭐가 안심이 된다 그럴까? 안정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가다가도 길 잃어버리면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옛날 짓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라고 여기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 이것들보다도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네가 나를 그냥 지금 이 어부하는 것보다, 이 물고기보다 또, 네 이런 사랑 관계보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 제자가 될수 없고 나를 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을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에 내 가족 관계, 내 전통, 내 집, 그리고 나의 어떠한 계획, 내 것을 가지면은 우리가 예수님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내 거가 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거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관리인인 거예요. 오너가 될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주신 것이지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해 할때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무엇보다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다른 제자들에게 안 물어보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물어봤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그 상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관계에서, 아니 세상적으로 죄진 거는 오히려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못한 거, 그것은 우리가 참 용서받기 어렵다 생각해요. 영적인 거. 하나님에게 입 내밀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 끊어져요. 물론 다른 죄를 져도 우리가 끊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 참소함, 그것은 어떠한 것보다 커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는 그렇게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바울은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스스로 그의 지식과 그의 경건한 그 율법적인 것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네가 그 학대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그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네가 가시채를 발길질 하면은 네가 아프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아마 바울도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됐을 거예요. 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 그것만 갖고는 바울은 영향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고, 또 모든 사도들, 모든 제자들이 정말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들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듣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만남 속에서 그냥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아주 이렇게 꼼짝 못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을 못한 그런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요, 듣고 듣는데 뭐예요? 실감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참 보는 것에 의지합니다. 근데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게 해주셔요. 우린 역시 봐서 믿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린 제자들이 바뀌지요. 이때까지는 계속 들어요. 근데 이 듣는 것이 또 필요했고 중요했지요. 왜? 예루살렘에서 정말 성령 강림까지 기다리기까지 그 기다림조차도 제자들이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도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세상에 왜 보내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요, 하나님의 결단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하셨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고 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것을 외치려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기 위해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똑같은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평강하지 않았고요.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금방 가지 않았어요. 지금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나타나셔서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형제들하고 경쟁하라는 얘기는 경쟁 붙이신 거가 아니에요. 사랑이 되는 거는요, 두 번째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그냥 제일 처음이에요. 항상 제일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자고, 가장 중요한 자고, 가장 가까운 자고. 이 세상에 어떤 지위 높고, 어떤 아름답고, 어떤 사람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냐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중요하냐, 나에게 높으시냐.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성품과 그리고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내 여호와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침 이슬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얄팍하고 거짓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미움은 종이쪽 하나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망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는 안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는 벌써 마음이 거기에 팔려버리고 생각이 팔려버리고 빠져버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빠졌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쏠려서 하나님에게 빠져버렸다. 하나님이 내게 그냥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돌아버리지요. 내 마음에 돌아버리는 거. 뱃속에 아기가 없다가 아기가 생기면 그 아기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형체가 보이지도 않고 뱃속에 있어도 내게 돌아버립니다. 아니, 그것을 들은 아빠도 그 집에 가족들도 뭐해? 그 아기를 기다리면은 그 아기의 존재가 그냥 그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로 돌아버려요. 그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뱃속의 아기가 잘 자랐으면, 건강했으면, 예뻤으면 바라는 게 사랑하는 자가 그냥 공통적인 거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가 상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죽어가고, 사랑하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멋대로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기 스스로를 쥐어받고, 자기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가슴 아프심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상함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지셔서 새로이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상함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이 돼서 새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길 잃은 자가 하나님한테 돌아오고, 길 잃은 양이 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양이 그 아버지 품에, 선한 목자 품에, 정말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그 품 안에 영혼이 하나 돌아오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별짓 다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내 육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사랑받으며 은혜받으며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나의 평강을 원하시고 나의 기쁨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평강이 되셨고 내게 기쁨이 되셨고 내가 자유해지기 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니까 영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하고 있어. 네가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올 때만 사랑한 게 아니야. 네가 내 앞에서 많이 실수했고 얼마나 말실수를 많이 했어요. 근소리 쳤고 그러나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없었어. 아니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네가 저지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먼저 두 번 질문하신 거는 그 아가페의 사랑에.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얘기한 그 대답은 필레오의 사랑. 감히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를 예수님과 똑같은 그 경지에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먹이는 거, 살리는 거죠. 돌보라. 치라도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보라는 얘기죠. 먹이고 돌보는 거. 목자가 양을 돌보려면 어떻게 해요? 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양의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양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뭐예요? 필요를 공급해주고 위험에서 막아주고 그의 일은 뭐예요? 그 양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일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내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라 그의 양이라 하나님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까 우리 시편 23편 교독했는데요. 우리가 양일 때에 목자가 필요해요. 우린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내가 뭘 할 줄 안다, 해야 한다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선한 목자, 참 목자 되심으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가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 그는 전쟁에 진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약하고 길도 모르고 자기 보호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양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막대기와 그의 그 채찍에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 그 막대기 채찍이라는 거는 내가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는 것을 그분이 막아주고 그분이 그거를 물리쳐준다지요. 지팡이로 내가 어디를 떨어지지나 그분이 나를 건져주신다지요. 그분이 계셔서 내가 안전하고 그분이 계셔서 내가 보장받는 그러한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데 우리가 내가 양인 거를 우리 수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율법적인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 생활에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코가 납작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는 예수님을 결국 뭐예요?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정말 코가 납작해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를 계속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계속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부활절은 부활하신 주님은 기독교의 한 그 절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입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신 주님,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시며 성령 받으라 하셔서 그 말씀하신 주님은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그 약속의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기다림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정말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나니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시고요. 그 기도에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지금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옛것을 쫓지 아니하고 구습을 쫓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도 베드로가 다시 업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다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시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우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이 땅에 지금 내가 살고 싶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해서 내 영광을 구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다만 말로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양을 먹이고 치는 실질적으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의 팔을 닦아준 것 같이 닦아주고 그거를 계속하라. 너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고 상대방들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하라.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가 돌볼 대상이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 옆에 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맙니다. 목자가 양이 없어졌는데 찾지를 않는다. 모른다. 그럼 그 사람 목자 자격 없지요. 전 남편이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이 내 식구 되고 내 뭐야 자식 같아서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서 등 돌리고 나간다 그래서 절대로 떨어져 지지를 않아. 관계가 이어지기만 하지 거기에서 끊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보면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도 목사라 그래. 목사가 목양하는 사람인데. 소위 말하면 목자인데. 양이 들어오는 것만 좋아하고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다면 나갔는데도 찾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버려버린다면 큰 우습지 않냐 얘기예요. 날 버리고 갔으니까. 근데 날 버리고 가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길 잃어버리고 상할 텐데 죽을 텐데 생각하면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 관계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한 것 같이 하지 않는 거.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있다면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떠났으니까. 물론 나를 따르러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떠나면 어디든지 가서 어디든지 있든지 그러나 그것이 나하고 끊어지는 일이 아니지요. 왜? 주인이 지금 옮겼으니까 그것이 그 양이 길 잃어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나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다른 곳에 옮겼으니까 소위 말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양을 마음대로 하신 거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양 자신은 길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내가 맡겨진 그 양을 내가 맡은 거라는 의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주인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보살핌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직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그 새 삶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들의 사역이요, 우리들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것이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를 통해서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등 돌리고 말 안 듣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절날로 그냥 짝짝짝 하고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는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사람, 새 삶이 약속됐지요. 임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성령 강림 후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다만 부활절을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라 부활의 목적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육을 좇아 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가지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는 오늘도 뭐예요? 기도함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다고 했더니 그냥 나간 거 아니고 그냥 나가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또 지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했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뭐를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성령이 마시니까 하게 하시지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라는 것.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옛 구습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가라 하니까 그냥 내가 나가지 않아요. 이거 하라 했더니 내가 열심히 이제 짐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를 고민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게 하심을 기대하고 하게 하심을 좇아서 합니다. 왜? 옛것은 지나갔고 나는 죽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부인되는 삶입니다. 내 것이 없어지는 삶이에요. 근데 내 것이 없어짐으로써 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기도로, 간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들었다고 우리 하지 못해요.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되지 않아요. 이제 그만 그 짓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좌절되고 자기가 자기 돌 던지고 그것은 베드로가 이미 했어요. 바울도 이미 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지금 그 주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성령을 쫓아서 말씀대로 사는 삶,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이 그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받았으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림이 마땅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 사람들 옆에 있어야 돼서 저 사람들, 우리는 양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또그 사람들을 우리의 유익 삼아서 그들의 봉사, 그들의 주머니, 그들의 사랑, 그들의 것을 받아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내배 채우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섬길 대상을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못하는 우리에게 사랑이 되어주시고 또 사랑할 대상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받은 자로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 섬길 수 있는 대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형제 이웃이 사랑할 대상이요, 우리가 섬길 대상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의 열매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